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말씀 이루시리.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
She
성경에서 찬양에 관한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검색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검색해 보니 찬송이라는 단어가 218번, 찬양이라는 단어는 90번, 찬미라는 단어는 4번, 송축이라는 단어가 38번, 노래라는 단어는 188번 검색되었습니다. 이를 모두 합하면 개역성경에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찬양을 권면하는 단어가 538번 나옵니다. 내가 직접 찬양을 드리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부르는 찬양을 들으면서 그 찬양이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감옥에서도 찬양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그들의 찬송을 죄수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개종사건이었습니다. 이렇듯이 찬송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를 가르쳐 찬양이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꼭 설교와 성경 공부로만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만이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예배소서 5장에서는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에 충만한 것에 대한 비교가 나옵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곧 술에 충만해지면 그 술이 원하는 행동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원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화답은 찬송을 통해 서로 말해준다는 뜻입니다. 영어성경 NIV에서는 이 구절을 speaking to one another라고 옮겼고 ESV에서는 addressing one another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찬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전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가 찬송할 분이라고 했습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47편 1절입니다.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십시오. 우리의 찬송이 온 세계에 울려 퍼져야 합니다. 그 말씀이 하박국 3장 3절에 나옵니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로마서와 구약 레위기입니다.
14장.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서로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문제를 두고 그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무슨 음식이든 다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채소만 먹는 사람도 무슨 음식이든 다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 종이 서거나 넘어지는 것은 그의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의 종은 주께서 그를 서게 하실 수 있으니 틀림없이 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날이 다른 날보다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꼭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든 여러분은 저마다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 날을 특별한 날로 여기는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합니다. 무슨 음식이든 다 먹는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며 그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으며 자신만을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들의 주도 되고 산 사람의 주도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나 자매를 정죄합니까? 어찌하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나 자매를 얕보십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며 모든 입이 나를 하나님으로 고백할 것이다. 내가 분명히 살아있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심판하는 일을 그만둡시다. 그 대신 형제나 자매를 죄짓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어떤 음식도 그 자체만으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여기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합니다. 당신이 먹는 음식 때문에 어떤 형제나 자매가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이미 사랑으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음식을 여러분이 먹으면 그것이 사람을 부추기는 꼴이 되어 그도 따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으로 그 사람을 영적으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는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비난을 받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바른 처신과 그들과 함께 나누는 화평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서도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를 이룩하는 일과 서로의 믿음을 튼튼하게 하는 일에 있는 힘을 다 기울입시다. 음식 먹는 문제로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모든 음식은 다 먹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음식을 먹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고기를 먹든지 술을 마시든지 그 밖에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의 형제나 자매를 죄짓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하여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비밀로 해두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인정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의심을 가진 채 먹는 사람은 자기의 양심과 하나님께 정죄를 받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모두 죄입니다.
I have found sweet rest when weary soul, found it hard, also 안전한 보고, found a guardian one, passing soul, 주의 영원한 파르디엠스,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네.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의 감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디엠스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와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네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너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믿음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고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디엠스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네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눈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아의 희생을 주께 맡기면 너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디엠스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네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so gently is flowing. How sweet to my soul is this marvelous peace. Sweeter and sweeter each day it is growing, like billows of glory it never shall cease. Filled with the Spirit, filled with the Spirit, oh, I am so glad,
I am so
happy and glad
that Jesus has given,
sweetly has given,
such wonderful peace,
wonderful peace. Peace gently flowing, peace gently flowing, so sweet and divine, sweet and divine.
It
gives the assurance, gives the assurance
that
Jesus is mine, Jesus is mine. Peace like a river so gently is flowing. How sweet to my soul is this marvelous peace. Sweeter and sweeter each day it is growing, like billows of glory it never shall cease. Filled with the Spirit, filled with the Spirit,
oh,
I am so glad,
I am so
happy and glad
that
Jesus has given, sweetly has given,
such
wonderful peace,
wonderful peace.
Peace like a river so gently is flowing. How sweet to my soul is this marvelous peace. Sweeter and sweeter each day it is growing, like billows of glory it never shall cease. Filled with the Spirit, filled with the Spirit,
oh,
I am so glad,
I am so
happy and glad,
my
Jesus has given,
sweetly
has given,
such
wonderful peace,
wonderful peace,
wonderful, wonderful peace.
레위기 제14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정하게 하는 날에 지켜야 할 규례이다. 사람들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제사장에게로 들어가면 제사장은 진 바깥으로 나가서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환자의 악성 피부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환자를 정하게 하는 데 쓸 살아있는 정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를 가져오게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두 마리 새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잡아서 생소가 담긴 오지 그릇에 담게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제사장은 백향목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와 그리고 그 살아있는 나머지 새를 가져다가 생소가 섞인 죽은 새의 피에 찍어서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정하게 된 그 사람에게 일곱 번 뿌린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고 살아있는 새는 들판으로 날려보낸다. 정하다는 선언을 받은 그 사람은 옷을 빨고 털을 모두 밀고 물로 목욕을 하면 정하게 된다. 그리고 진으로 돌아온 뒤에 그는 이레 동안 장막 바깥에서 살아야 한다. 이레째 되는 날에 그는 다시 털을 모두 밀어야 한다. 머리카락과 수염과 눈썹까지 털을 다 밀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면 그는 정하게 된다. 여덟째 되는 날에 그는 흠없는 수당 두 마리와 흠없는 1년 된 어린 암양 한 마리와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한 록을 가져와야 한다. 그를 정하게 할 제사장은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을 그 제물들과 함께 회막 어귀 주 앞에 세운다. 제사장은 수장 한 마리를 끌어다가 그것을 기름 한 록과 함께 속건 제물로 바치는데 그것은 주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므로 제사장이 그것들을 흔들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렇게 하고 나면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이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 장소 곧 거룩한 곳에서 나머지 수량 한 마리를 잡는다.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몫이 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제사장은 속건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은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기름 한 록에서 얼마를 덜어 왼손 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손 바닥에 부은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에 묻은 기름을 주 앞에서 일곱 번 뿌린다. 그리고 제사장은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이미 발라놓은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덧바른다. 그리고 나머지 기름, 곧 제사장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른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어야 한다. 부정한 상태에서 이제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제사장은 속죄 제물을 바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이 번제물을 잡으면 제사장은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제단에 바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정하게 된다. 그러나 가난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속하려 할 때에는 그는 제사장이 흔들어 바칠 속건 제물로는 수량 한 마리를 가져오고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는 10분의 1 에바만 가져오면 된다. 기름은 마찬가지로 한 록이다. 힘이 닿는 대로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면 된다. 여덟째 되는 날에 그는 정하게 되려고 바치는 이 모든 제물을 제사장에게로 곧 회막 어귀의 주 앞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속건 제물로 바칠 수단과 기름 한 녹을 받아다가 주에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것들을 흔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속건 제물은 양을 잡으면 제사장은 속건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른다. 또 제사장은 기름 얼마를 왼손 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손 바닥에 부은 기름을 조금 찍어 주 앞에서 일곱 번 뿌린다. 또 제사장은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 곧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른 바로 그곳에 덧바른다. 제사장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른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할 때에 하는 것이다. 제사장이 이렇게 하고 나면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은 자기 힘이 닿는 대로 가져온 산비들기나 집비들기 새끼 가운데서 힘이 닿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곡식 제물과 함께 바친다. 그러면 제사장은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의 죄를 주 앞에서 속한다. 이상은 악성 피부병이 걸린 사람이 정하게 되는 애식을 치르면서 넉넉한 제물을 바칠 수 없을 때 지킬 규례이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준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을 때 나 주가 내린 악성 곰팡이가 너희가 유산으로 받은 땅에 있는 어떤 집에 생기거든 그 집 임자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집에 곰팡이가 보인다고 알려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곰팡이를 살피러 가기에 앞서 그 집안 사람들에게 지시하여 그 집을 비우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부정하다는 선언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제사장은 집을 비운 다음에 집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아야 한다. 제사장은 곰팡이가 퍼진 곳을 살펴보아서 그 집 벽에 곰팡이가 퍼져 있고 그 자리에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한 점이 생겼고 그 퍼진 자리가 벽면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제사장은 그 집 문 바깥으로 나가고 그 집을 이랫동안 잠가두게 하여야 한다. 이렇지 다른 나라 제사장이 다시 가서 보고 그 곰팡이가 그 집 벽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지시하여 곰팡이가 묻은 돌을 빼내서 마을 바깥에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하여야 한다. 제사장은 또 사람을 시켜서 그 집 벽을 돌아가며 긁어내게 하고 그 긁어낸 흙도 다 마을 바깥에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고 나면 사람들은 다른 돌을 가져다가 그 빼내버린 돌이 있던 자리에 채워넣고 다른 흙을 가져다가 그 집 벽에 발라야 한다. 돌들을 바꾸고 벽을 긁어내어 다시 바른 다음에도 곰팡이가 집 안에 다시 퍼졌으면 제사장이 가서 보아야 한다. 곰팡이가 정말 집 안에 퍼졌으면 그것은 건물에 생긴 곰팡이이다. 그 집은 이미 부정하게 되었다. 집 임자는 그 집을 헐고 돌과 제목과 집 건물의 흙을 모두 다 마을 바깥에 부정한 곳에 내다 버려야 한다. 특히 그 집을 잠가둔 동안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그날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집에서 누웠던 사람은 옷을 빨아서 입어야 하고 그 집에서 음식을 먹었어도 옷을 빨아서 입어야 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가서 살펴보고 벽을 다시 바른 다음에 그 집에 곰팡이가 다시 퍼지지 않았으면 이미 곰팡이가 없어진 것이므로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이제 그 집을 정하게 하여야 하므로 제사장은 새 두 마리와 함께 백향목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를 가져오게 한다. 그 집 임자가 그 두 마리 새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잡아서 생소가 담긴 오지 그릇에 담으면 제사장은 백향목가지와 우슬초 한 포기와 홍색 털실 뭉치를 살아있는 새와 함께 그 죽은 새의 피와 생수에 담갔다가 그것으로 그 집에 일곱 번 뿌려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은 새의 피와 생수와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지와 우슬초와 홍색 털실로 그 집을 정하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살아있는 새를 마을 바깥에 들판으로 날려보낸다. 그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 집의 죄를 속하면 그 집은 정하게 될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은 모든 악성 피부병과 백선, 옷이나 건물에 생기는 곰팡이 또는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어루러기에 관한 규례로서 사람이나 물건이 언제 부정하게 되고 또 언제 정하게 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상은 악성 피부병에 관한 규례이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너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너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너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이 말씀은 많은 신앙인들의 삶에 용기와 활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에는 놀라운 주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의 복음가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삶도 명령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만을 읽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이 우리 각자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명령하신 바를 행해야만 합니다. 위로와 기대만으로 부푼 헛된 공상이 아니라 주님의 귀한 생명의 약속이 바로 우리 각자의 것이 되기 위해서 동일한 약속을 요구로 받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쳐서 복종시켜야만 합니다. 첫째로는 이 약속은 수많은 고난을 거치고 신앙을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이미 출애굽 당시의 애굽에 익숙해 있고 때마다 시마다 애굽을 추억하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연연하는 사람은 없었고 광야의 사막을 거치면서 더위와 갈증과 배고픔과 함께 그때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던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전갈과 불뱀이 우글거리는 고난과 역경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 앞에 또 하나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요 기쁨과 감사의 땅이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엄청난 훈련을 거치고 난 사람들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욥의 경우도 그러한 대표적인 경우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복 주시려나 보다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 약속을 읽을 때마다 생각되어지는 다른 한 군데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치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과 같습니다. 부모와 친척을 버리고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너희 앞에 있는 땅들을 내가 했던 것처럼 복음으로 변화시키도록 하여라 하시는 주님의 의지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하신 말씀이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7절 하반절인데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9절 하반절이죠. 무서워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공동번역입니다. 계속 약속을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이고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하는 것은 순전한 행동에 동행한다는 약속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그리하면 너가 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백성들의 인생길에서라는 의미로 이해할 때 엄청난 약속입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가 역시 어디로 가든지겠습니다. 신앙인이든지 비신앙인이든지 간에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한 어려움이 비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곤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가 당하는 어려움의 현장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인류가 범죄한 후 어려움이 없는 개인이나 사회는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럼에도 그 어려움을 너 홀로 당하도록 버려두시지 않겠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인 거죠. 때로는 부모를 일찍 잃은 어려움, 사랑하는 대상을 잃어버리는 어려움, 우리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들을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확실히 약속을 주십니다. 너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홀로 맞서다가 절망하고 쓰러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누가 피할 길을 내신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를 가진 사람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인생 항로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각자가 만나는 환경은 당하는 일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의 도성 이집트와 가나안에서 롯이 소돔성에서 살았던 것과 오늘 우리가 의롭지 못한 환경 속에서 사는 것과는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통치가 실현되기까지의 우리의 환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법대로 살기에는 적절치 못함을 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쇠풀무 이집트에서 고난당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절망스러운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바꿔서 말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 때문에 신앙을 제대로 못했다는 변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그 죄악된 환경 속에서도 의를 행하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봅니다. 바벨론과 같은 우상의 도시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의 환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죽음에 던져지고 모함을 당하지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능히 이기고 나가는 믿음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니엘서 3장 17절이죠. 비록 세상이 죄로 인하여 본래의 모습이 일그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함께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만났던 최초의 대상이 마귀, 곧 시험하는 자였습니다. 육신적으로 쇠약할 대로 쇠약해진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원수를 능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감당하기 어려운 적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특히 마귀적일 때 힘겹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권면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블레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너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인데 여호와의 이름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함을 확신했기 때문에 적수가 될 수 없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감당하지 못할 적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성패는 칼과 창이나 병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약속은 전제가 있는 약속입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그리하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은 언제나 명령에 함께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명령하시면서도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에베소서 6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이 오늘 내 것이 되고 못 되고는 이제 우리 자신들에게 달려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누가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말씀을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8절이죠. 이 책에 있는 법이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되새기며 거기에 적혀있는 것을 어김없이 성심껏 실천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너의 앞길이 열려 모든 일이 뜻대로 될 것이다. 공동번역입니다.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무엇이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신앙의 사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죠. 7절 중간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갈팡질팡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7절에 용기를 100배, 있는 힘을 다 내어라. 그래서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법을 한눈 팔지 말고 성심껏 지켜라. 그리하면 너가 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 공동번역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가지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요 명령입니다. 9절 상반절이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는 내 명령을 듣지 않았느냐.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공동번역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이기는 비결이죠.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